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로서 그동안 해오던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녹아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정복과 분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던 삶의 증거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안에 아주 진솔한 고백으로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권면과 유언의 내용이 양쪽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는 마당에 좀 멋진 말을 남겨두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초월적인 의미와 또 그 힘을 공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섬기는 자를 굴종시키고 또 섬김을 강요하는 두려운 신으로 찾아오는 것이 일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녹아드는 것인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을 열어 양식을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를 깨워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내어주시고 또 이들이 전쟁해야 할 때에는 그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칼과 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으로 그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내용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늘 확인되는 문제였고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쪽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 모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가나안 북쪽에 거하던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기세에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평지와 산지의 모든 부족들을 다 모아 대항하고자 합니다. 이 부족들 또한 자신들의 생사의 운명이 이 전쟁에 걸려 있음을 알기에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수는 가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로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고 그리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보면 절대적인 열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너희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전쟁이 칼과 활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금도 너희 앞에 너희보다 훨씬 많은 수요의 군인과 그 시대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만 이 두려운 것들이 너희를 두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심히 간단 명료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이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증언으로 이스라엘 앞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왕 야빈이 모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과 나아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이 모습을 9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성경에는 이 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빨간 줄로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유효한 결과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합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전장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내가 마주보고 있는 적군의 수요가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편만하게 저 뒤가 보이지 않도록 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생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두려운 전쟁이 아니라 승리하는 전쟁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여러 전쟁에서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전쟁에도 주어지고 있고, 이 전쟁에 주어진 그 약속이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은 그 현실을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각인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우리의 삶에 뒤덮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이 인식되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납득과 믿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아는 자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구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잇는 세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설사 경험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이 고백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주 섞인 후회와 탄식이 섞여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명한 것들을 보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택하든지 너희가 오늘 택해라 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너희의 선택의 권리,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이니 너희가 마음대로 택해라, 나는 너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선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자리가 어떠한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거하지만 우상을 쫓아간다면 이 아름다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하고 택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우상을 택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선택권을 넘겨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너희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원들 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근데 난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직원들의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이 짜장면 드시겠다는데 아 뭐 저는 제일 비싼 거 먹을게요.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라. 우상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 택하고 살겠다. 결국 이 말은 너희는 나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그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 질문의 선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싸워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 부분 찾아보시죠.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세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근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위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랴.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할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산헤립이 유다의 여러 주요한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산헤립이 보낸 그 랍사게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온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선왕인 사르곤 2세가 아수르 제국을 통치할 때에는 그 위세와 그 능력이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통치하에 있었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나라의 안전을 유예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르곤 2세가 죽고 산헤립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갈대아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아수르의 통치력이 약화되었다 판단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통치 아래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유다와 연합하고 또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아수르가 분노하여서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랍사게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산헤립의 말은 너가 뭘 믿고 있기에 이 같은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애굽 믿고 까부느냐? 애굽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어느 민족도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인들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유다를 모욕하게 됩니다.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아수르의 힘에 굴복한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서서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올라온 이 아수르 앞에 유다의 운명이라고 하면 암울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명과 비탄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암울한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과 모든 것들을 고정시키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 했던 설교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가 정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죠. 이사야 37장 3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화살 하나도 쓰지 못한다. 방패 들고 나오지 못한다. 흉벽을 쌓아 너희를 치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오던 길로 되돌아가 그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유다와 전쟁치 못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산헤립이 아들들의 손에 죽습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유다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운명이 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드러내 주신 역사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한 내용을 내 삶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확인받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 역사로 또 하나님에 대한 선진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의 내용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이 자녀와 후손의 세대에게서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앞선 세대의 책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지 못한 본인 스스로에게도 있는 책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다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의 생애에서 녹여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울한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설교에서는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현실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런 어두운 자리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사시대의 처음이 결합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그래오신 것처럼 우리를 되돌리기 위한 열심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하나의 거대한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의 은혜됨을 풍성히 부여주시는 세대가 된다,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냥 여기 편하게 가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깊이를 깊어가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녀들의 눈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에 있을 때에 무엇을 했던가,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가,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조차도 감사한다는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더라라고 하는 이 기억을 가져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처럼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 하나님과 어느 자리에서든 즐거운 교제를 누려갈 수 있을까? 우리만큼 할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보고 그 고민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하셨던 그 역사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삶도 그렇게 끌어가실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넉넉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비통하고 곤고하고 암울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길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진지한 믿음 있는 고백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실패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기 백성 찾아오셔서 귀하신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생애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내 생애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기도하여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주의 권능의 보좌에 상달되어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영광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